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참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쭉 묵상하는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작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을 이 새벽에 일찍 찾아갔던 여인들도 무슨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걱정하는 거죠.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주겠느냐.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우리네 무덤과는 전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런 돌을 그러니까 이 굴을 파고 무덤을 만들었어요.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예 이런 식으로 바위에 굴을 파고 우리로 치면 일종의 납골묘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신을 이제 그 안에 묶고 이제 넣어두는 거죠. 시신을 이제 세마포로 싸서 넣어두면 이제 육탈이 되고 나중에 뼈를 추리고 그래서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그리고 저 무덤 앞을 거대한 돌로 이렇게 막아 두었습니다. 그러니 저 돌을 여자들 몇 명이 가서 굴려낸다는 것은 이거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을 가면서 저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멩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대책이 없이 가는 거예요. 대책이 없이 가는데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데 시신을 급히 처리했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도 몰랐고, 왜냐하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면 그렇게 빨리 죽지 않아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려는 형틀이 아니거든요.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뭐 이틀, 3일, 길게는 열흘까지 매달려 있었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 세상의 죄악과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는 것이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이어서 아마 예수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시신도 좀 이렇게 급하게 처리한 거죠. 그러니 뭔가 이렇게 장중한 장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로 싼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뭐 향품이라도 발라볼까 하고 이제 찾아가는데 이제 아무런 대책은 없는 거예요. 이 돌멩이를 누가 굴려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는 정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혹은 안타까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대책 없이. 그런데 보통 이 항상 이 사랑에 찬 행동, 사랑으로 하는 헌신 이런 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우고 다 작전을 짜가지고 움직이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는 어렵죠. 근데 대책 없는 사랑 때문에 하는 그런 행동. 이를테면 십자가와 부활도 하나님의 대책 없는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마가복음 묵상할 때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 계산하고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죠. 계산하고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은 언제든지 이거 뭐 계산을 하거나 이걸 했을 때 뭐 어떤 성과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정말 그런 대책 없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 앞에서 무덤에 돌은 다 굴려져 나와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살아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일찍 새벽 일찍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사실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마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만났던 그 흰옷 입은 청년은 천사였을 텐데 그래서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안 계셔. 여기 봐. 무덤이 그가 누우셨던 곳인데 없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다. 미리 말씀하신 대로 가실 거니까 거기에서 너희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그 빈 무덤을 본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들이 두려움에 매였어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아마 이거는 보통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한 사람들이 그 영광에 압도당해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외에도 또 다른 증인이 있어요.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걸어서 시골로 가던 두 사람은 아마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 같으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지 못했을까요? 제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상식이 있던 사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모든 사복음서에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알아보지도 못했고 누군가가 내가 죽음을 이겨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활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그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복음서는 하나같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결같이 제자들의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불신에 대한 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불신,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통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당연한 일 아니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어요. 이를테면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거 우리 믿음 다 헛것 아니냐.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전파하는데 만약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부터 또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거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겠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거고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끝이지 그 뒤에 무슨 내세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 성경이 질문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 믿음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가복음에서도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여자들이지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그래요. 부활의 최초 증인은 다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2000년 전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에서는 터무니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여자들은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지난번 오병이어 할 때 남자만 5,000명. 왜냐하면 여자들은 아무리 많아도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 시절에는. 그리고 그 시절에는 여자들이 법정의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보고 들은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들이 최초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맥에서는 터무니없는 일이었어요. 그 시대는 여자가 뭐 10명, 100명이 보아도 소용이 없어요. 남자가 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부활의 최초 증인을 여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금 사실 일어난 사실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날 아침에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무덤 문이 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는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개바 열두 제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다는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이 본 환상 정도가 아니고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까지만 해도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은 거예요. 순교해서 죽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 죽기도 하고 뭐 죽은 거죠. 그렇지만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 증인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은 확실하다.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불과 한 50일 지나고 한 두세 달 지나고 난 뒤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은 무슨 산상수훈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적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다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에 불과한 거고 사도행전부터 제자들이 증거했던 복음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것 외에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가르침,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그거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교훈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기준이 뭐냐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에게 잡혀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니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냐? 신문을 받을 때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회개하라고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아니냐? 너희는 그 예수를 매달아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남들을 구원한다 그러면서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저 예수가 절대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했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불과 2개월, 3개월 뒤에 100일이 채 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실 제자들은 위험한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신속하게 좀 무리 없이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하던 무리들을 뭐 어떻게 할 마음은 없고 예수만 어떻게 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고 제자들은 위험한 일이 없어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그런 지레 겁먹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정말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외쳤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들도 못 믿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헛것 본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자기들 진짜 만난 거죠. 믿을 수가 없다고. 내가 그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여기 뭐 먹을 것도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유령이 아니고 진짜 죽음을 이겨 사셨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 이거를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해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입증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분이고 그 십자가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대속의 제물로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죽음을 죽으신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하여 하여 왔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만 최소한 5번 이상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냐,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버림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최소한 마가복음에서만 5번 이상 예수님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짊어지고 죽었거든요. 근데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는 죽음. 부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매달아 놓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예수님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려오지 못했죠. 예수님 그냥 죽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죽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은 아마 승리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저 예수가 무슨 메시아겠냐? 저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끝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입증해 내신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고 그저 인생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생각하는 분들이 예배당 안에도 있어요. 인생을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남의 해코지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면 괜찮은 겁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은혜축제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구원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소망이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형벌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거는 이 예수 외에는 인생에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진짜라면 정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진짜라면,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정말 참된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벼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소한 일이 될 수 있겠느냐? 생각,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짜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이 어떻게 사소한 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 십자가 부활이 진짜라면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진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거는요, 이 복음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인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 중요한 주제.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지내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죽으셨는지, 왜 그분이 부활하셨는지, 이 부활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는 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지식에는 언제든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거룩한 지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 믿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아는.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우리 삶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부활절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 아멘! 하고 끝나면 이게 부활절을 잘 지내는 거냐. 부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부활절 달걀 깨먹고 지내는 거, 그거 부활절로 충분한 거냐. 도대체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할 거냐. 이런 질문 우리가 좀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이 우리 삶에 아무런 흔적도 만들어낼 수 없고 아무런 자국도 만들어 우리 아무런 열매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제가 주보에 팀 켈러가 쓴 부활을 믿다, 부활을 입다는 책을 소개했는데, 책 제목이요, 부활을 입다예요. 제목 잘 지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옷을 입고 생활하듯이 삶 가운데 깊이 젖어 나와야 될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점에서 부활을 입고, 이를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점에서 이 팀 켈러가요, 부활을 입다고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부활을 살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그 어떤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현재적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를테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내 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석장고 드러내고 쇠하지 않는 유업, 우리 기대 그거 받을, 그 상속 받을 약속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부활이요, 현재적인 경험.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십자가와 부활은 현재적인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적인 경험. 현재적인 경험이라는 점에서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이 부활의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은 영원한 운명이 달라질 거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니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지난주에 성찬의 의미 묵상하고 그 전주에 세례의 의미 설교 들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세례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을 공개적으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우리 시대에는 사실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삶의 목표와 태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 시절에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마가복음에서도 신앙을 고백할 때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 집과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진짜로 예수 믿다가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 14장에서 마지막 때에 많은 그 고난을 당할 것을 예고하는 이유는 정말 그런 일을 당해야 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손해를 많이 보고 희생을 많이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랑 문화가 조금 달라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평안해지고 기도 응답받아서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더 좋아진다기보다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고 뭐 못 먹고 못 입고 하다 보니까 병도 들고 심지어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성질대로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성질대로 못하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목이 말라도 스스로 뭘 마실 수가 없어요. 어디가 아파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뜻 자기 생각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맡들기 위하여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포기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꼭 고난과 희생의 연속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를 위하여 한 번도 자기 부인해 본 적 없고 예수를 위하여 한 번도 손해 본 적도 없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도 희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부활절에 달걀 먹으면 배탈 날지도 모릅니다. 이 달걀은 배탈 안 나요. 어제 잘 삶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활절이라는 것이 그냥 달걀 깨 먹고 살아도 되는 이 달걀이라는 것은 달걀이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입증해 보인 날인 거거든요.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진짜로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는 것은 복된 삶인 거죠. 복된 삶. 그런데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자기 부인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성질대로 살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밖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를 볼 만한 일이어도 기꺼이 하는 거고 꽃길만 걸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비록 눈물이 흐를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표현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을 단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영역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부활은 죽어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될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믿어야 될 것일 뿐만 아니라 경험해야 돼요. 누가 경험한다고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타락한 세상에서 어둠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고약한 사람이 성질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말씀에 매인받은 삶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불의에 대항하는 삶을 살고 거짓에 대항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진리에 복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보면 눈물도 흘리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원통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기꺼이 그 눈물 흘리면서 기꺼이 원통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 삶에 눈물이 배이겠죠. 그러다가 보면 우리 삶에 고생한 흔적이 나타나겠죠. 그러다가 보면 우리 삶에 억울하고 원통함이 배이겠죠. 근데 그 억울한 원통함이 우리 안에 분노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눈물, 우리 원통함, 우리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예수님처럼 마음이 무너진, 깨어진 그런 겸손함과 겸비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계속 당하면 사람들이 내면에 분노가 쌓여요. 그거는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억울하고 원통함을 십자가 앞에 토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고 예수를 잘 믿으면 타락한 세상에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고약한 인간이어도 불쌍히 여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 악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죄인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던 고약한 인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고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내면,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깨어진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자기 부인, 그런 자기 십자가, 주님 앞에서 굴복하고 복종하는 삶, 이것이 결국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나무 꽃길만 걸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고생도 좀 더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많이 우는, 오히려 수고와 짐은 내가 짊어지고 짐은 내가 질 테니 너는 편하게 살아라. 죽는 거는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눈물은 내가 흘릴 테니 너는 웃으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남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남보다 더 많이 우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거 싫어하고 그거는 패배자의 모습이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손해를 안 보려 그러고 자기 이익만 움켜쥐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죠.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다 고백하면서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겠어요? 이 말씀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혼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어가지고요, 오늘 찬양대가 이 가사로 찬양을 만들어 불렀어요. 오늘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요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을 보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시자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부활한 일을 만났는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냐? 이 아직도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님이 믿음 좋은 제자들에게가 아니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 좋은 제자가 아니고 이유가 뭘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왜 한국 전쟁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이 밀고 내려왔어요. 군인들이 나가 싸워야 되는 데 군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도 영군 뭐 이런. 그러니까 뭐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총 들고 나가 싸우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은 거죠.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어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 있고 열정 있고 이런 사람보다 그냥 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믿음이 없어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네. 믿음이 좀 없고 믿음이 없어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쓸만한 일꾼이 그만큼 없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를 같은 승리를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나 믿음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전해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타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진짜 증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짜 증인은 살아계신 예수님, 진짜 증인은 성령님.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나는 뭐 별 볼일 없는 나는 뭐 거의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성도 그래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우리 전도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믿음 자랑하고 나 이 정도 이거 아니고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교회 가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고 그래도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다.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 병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교회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지금 무기력하고 너가 지금 무능한 것이 무슨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한 것과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연약함, 그 무능함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이 자기를 드리시는 헌신의 제사, 헌신의 제사였던 거죠. 그리고 그 무능한, 무기력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시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